오늘 33장은 그 성경에서 몇 안 되는 명장면이죠. 상봉의 장면이면서 동시에 화해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과 상면의 장면이 유명하고 또 요셉과 형들의 상봉과 화해의 장면이 유명하죠. 오늘 이 장면도 못지않게 화해와 동시에 20년 만에 형제 간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인간형과 또 에서라는 인간형 양자 사이의 관계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양자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하나님의 표정을 만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3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나오죠? 400명. 여러분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순수하게 화해와 상봉을 위한 행렬이라면 400명씩을 데리고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관찰을 좀 해보세요. 게다가 이 인원들의 그 구성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장정이 400명이에요. 아니 뭐 화해하러 나오는데 이렇게 떡대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상 화해의 행렬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돌아온다는 전가를 받고 에서는 때가 왔구나. 내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도망을 갔던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던 복수의 날을 그는 맞이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400명씩이나 그것도 장정을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림은 아주 눈물겨운 상봉과 화해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양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장정 400명의 행렬은 분명 화해의 행차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용은 상봉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찰의 제일 기초적인 이제 문맥에서 좀 봐야 될 텐데 3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어떻습니까?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사원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자 퍼뜩 야곱의 반응은 어땠나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야곱도 안 거죠. 아, 이게 화해의 제초가 아니구나. 형이 아직도 분노를 풀지 못하고 나를 향한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않았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이. 근데 왜 화해의 장면이 우리에겐 연출된 걸까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7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주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 휘몰아치고 있는 두려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는 20년 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귀향길에 들어섰는데 형은 분노를 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뭘로 알았을까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건 절대 그건 화해 행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답답하고 두렵고 공포에 붙들린 야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2절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뭘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아, 네 두려움, 네 공포, 네 걱정, 염려를 내가 다 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게다가 더 적극적인 약속까지 하시죠. 네 후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더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에서의 입장에서 씩씩거리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만나러 오는 과정에서 그 에서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무너뜨린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내가 저 사람한테 과거에 이런 잘못한 게 있는데 혹시 나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일터든지 캠퍼스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관계가 늘 벌어져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생겨요. 그럴 때 어느 쪽에선가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붙들어야 될까요? 잠언서에 보면 왕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경영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계산하에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거를 뇌물로 또는 감언 이설로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해도 오히려 더 엉킵니다. 야곱이 지금 별별 계산을 다 하잖아요. 두 떼를 딱 나눠가지고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건져야 되겠다. 뭐 야곱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한 이 귀한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담보를 할 뿐 아니라 네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생명의 번영까지를 보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수의 시퍼런 칼을 빼들고 동생을 만나러 오는 에서의 마음을 누가 누그러뜨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33장 1절로 가보세요.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무슨 순서입니까? 사랑하는 순서예요. 재밌죠? 참 사랑하는 것을 맨 나중에 둬요. 이게 사랑하는 순서예요. 얼마나 철저한 머리입니까?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놀라운 반전이죠. 장정 400명을 데리고 복수를 하러 오던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눈 녹듯이 그 상했던 20년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제끼리 상봉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말이 필요 없죠. 목을 어긋맞고 서로 오래 웁니다. 너하고 나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상해 있었니? 많이 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텐데, 사람이 자기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모색하려면 사실 더 엉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관계 문제까지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화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던 시간은 20년이었어요. 이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얽혔던 문제를 툭 던져진 자리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림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억울했고 죄 때문에 힘들었고 속상했고 손해받고 그래서 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느새 피해자와 가해자의 담이 무너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아시는 대로 오늘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 야곱의 집안은 복잡하잖아요. 가게 자체가. 어쨌든 여종 둘에 부인 둘에 낳은 아들이 12명이에요. 근데 여종 둘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만 총애를 받았습니다. 편애한 거죠. 그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 속에 나머지 아들들은 사람인지라 아버지에 대해서 왜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항상 아내를 말할 때도 라헬만 내 아내라고 말하고 그 몸에서 나온 아들들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밑에 실질적인 자식으로 자라야 했던 형님들.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들어왔죠. 자기는 사랑받으니까. 그런데 형들이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러 자기 무릎 앞에 조아린 모습을 보면서 그 입술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고백하면서 요셉이 깜짝 놀라죠. 아, 내가 피해자만 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구나. 나 때문에 형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제 그때야 하나님의 전체 섭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에서는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 때문에 누가 빚어지고 만들어집니까? 야곱이 빚어지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섭리에 눈을 열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명명백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루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벌어지는 인간사의 그 사소한 복잡한 문제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돌아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답답한 일도 많고. 앞서 기회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을 목회해도 목회라는 게 한 사람이 긁으면 괴로운 게 목회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제 선생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내 선생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 일반 교회에서는 교인 수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사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열고 이렇게 뽀뽀를 해줬어요. 뽀뽀를. 여러분 사진이라도 이 뽀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고마워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열어지고 깊어지면 사실 원수가 사라집니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다 감사와 내게 고마운 일들이고 사람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 시각으로까지 가지는 데는 참 많은 사연과 시간들이 걸리더라고요. 뭐 저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오히려 여기 본문에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남성미도 있고 매력이 있어요. 툭 털어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동생, 지난 날 다 던져버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런데 야곱이 반응합니까? 끝까지 자기 계산을 못 놓죠. 아니, 형님들 먼저 가십시오. 그럼 내가 너 보호를 위해서 군사 좀 남겨둘까? 아니, 그것도 싫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섭리를 해주셨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아직도 자기 계산을 일면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형님들 간 다음에 그런 자기 식솔부가 남아서 다른 길을 가죠. 말로는 곧 뒤따라 갈게요. 아직 어린애들이 있어가지고 길이 격하면 도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래놓고는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고 거기서 장막을 쳐요. 볼까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이죠? 에서부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평안히. 이 평안한 길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자, 세겜에 도착해서 땅을 사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거기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는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면 원래 하나님과 길 떠날 때 약속했던 베델로 갔어야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죠. 세겜. 굉장히 당시 번화한 곳입니다. 여기서 끔찍한 야곱의 인생사에 씻어낼 수 없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외동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세겜이라는 그 지명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의를 갖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일찍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짐 지고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야곱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딸 디나가 그 화려한 도시의 문명을 구경하러 나갈 정도로 여기에는 이익과 삶이 보장된 세속의 상징적 땅이에요. 야곱은 거기다가 땅을 사고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텐트를 칩니다. 원래 이곳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도록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34장, 35장에서는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어디로 밀어올립니까? 베델로 밀어올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고집이 대단하세요. 절대 우리의 행로를 우리 마음대로 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결국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삼으로 세겜에서 씻어낼 수 없는 가정사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 속에 또 다른 우리의 얼굴을, 민낯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그걸 한번 각자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살피며 느낀 바를 마음속에 대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평안히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목적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터로 캠퍼스로 향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나는 걔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 나는 걔 때문에 속상해. 아, 그 또라이만 없으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참 힘든 결단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맡아주세요.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제일 힘든 게, 이게 무슨 관계 문제라는 것이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생산성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계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영혼에 관한 문제요.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쩌면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사람을 대하는 이 사역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또 사랑을 한다는 것이 영원한 가슴앓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일터를 향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또 오늘 종일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평강이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샬롬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소중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길 떠난 나그네들에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받은 증거만 다 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